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미 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한 것은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의회 의원들의 평화적인 방문에 대한 호전적인 수사나 군사작전, 도발적 행동을 수반하는 어떤 대응도 완전히 불필요하며 절대적인 과잉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의회 대표단이 수십 년 동안 타이완을 방문해왔다며 중국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타이완 해협의 현 상태를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미 의원 5명은 어제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다른 정부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최근 타이완 방문에 뒤인 것으로 중국은 이에 반발해 타이완 주변에서 대규모 항공,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이 16일 타이완 정치인 7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페이 경제문화대표부 대표 등 7명을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은 앞으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관련된 기업과 투자자들 또한 중국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제재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은 법치를 지지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협박과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타이완에 이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해군 선박이 16일 스리랑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의 위안항 5호는 이날 중국이 건설한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선박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이 항구에 머물 예정입니다. 스리랑카는 위안항 5호를 과학적인 정보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국제해운 사이트에서 연구, 조사선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위안항 5호를 군사적 목적의 선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인도 언론사들은 위안항 5호를 이중 용도의 간첩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인디안 익스프레스 신문은 이 선박이 레이더를 활용해 인도의 케랄라항, 타밀라두항 등을 탐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16일 핵협상 관련 유럽연합 EU 중재안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핵 문제 중재안을 핵합의 당사국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을 15일 자정으로 정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이란이 제출한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 정부가 EU의 중재안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IRNA 통신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세 가지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중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보일 것을 언급했지만 이는 문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협상의 지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미국의 현실주의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그동안 협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테러 조직 지정 철회, 제재 부활 방지 보증, 미확인 장소 핵물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 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5일 밤 이란의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미국 등과 함께 이란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열리는 합동군훈련에 13대의 군용기를 파견합니다. 독일 군용기들은 일본 자위대와 뉴질랜드군, 한국군과 함께 호주에서 열리는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한다고 독일 방송 도이체베렐이 보도했습니다. 피치블랙은 호주 공군이 주관해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올해는 오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틴 람브레이드 독일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의 초점은 분명히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람브레이드 장관은 하지만 우리는 또한 다른 지역으로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 전투기 6대는 어제 독일 남부 노이브루크 안데어 도나우 공군기지를 이륙했으며 A330 공중급유기 3대와 A400M 수송기 4대도 쾰른에서 이륙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격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는 9월 3일 중국 북동부에 있는 지린성, 길림성의 옌벤 조선족 자치주가 창립 70년을 맞습니다. 중국의 행정 단위인 자치주는 소수민족의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옌벤 조선족 자치주는 1952년 9월 3일에 중국 정부가 승인한 유일한 조선족 자치주로 생일인 구삼절을 즈음해서 다양한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달라지고 있는 옌벤 자치주의 한글 사용 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진행되어 온 중국 정부의 중화민족 공동체 우선 정책이 그 우려의 중심에 있는데요. 소수민족의 자치주에서 이루어지던 고유문자와 말로 이루어지던 초등학교 수업을 모두 중국 표준어로 통일하도록 한 데 이어서 지난달 25일부터는 옌벤 자치주가 조선 언어문자 공작조례 실시 세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옌벤에서는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사회단체 또 자영업자들도 문자 표기를 할 때 반드시 중국어를 병기해야 합니다. 가로로 쓸 때는 중국어를 먼저 쓰고 한글을 그 뒤에, 세로로 쓸 때는 오른쪽에는 중국어, 한글을 왼쪽에 표기하도록 했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 기존의 현판과 광고 등은 모두 교체를 해야 합니다. 1952년 당시 지역 인구의 70%가 조선족이었던 옌벤 자치구는 지금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와 또 저출산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20년 옌벤의 조선족 인구는 지역 전체 인구의 30% 정도에 불과한 59만 7천여 명으로 자치주 지위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황해도 일부를 제외한 서쪽 지역 대부분으로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원산과 장전은 새벽부터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도 평강과 양강도 지역 낮부터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1도입니다. 개성, 해주, 신의주도 21도고요. 함흥이 20도, 원산 22도입니다. 중강 16도, 해산 14도, 삼전은 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평양과 중강, 그리고 신의주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개성이 30도입니다. 함흥 29도, 원산 청진 27도, 해산 27도, 삼지연 22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은 날씨에 비가 내리겠고 앞바다 쪽은 종일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도 0.5에서 1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지 15일로 1년을 맞았습니다. 재집권 당시 했던 약속과는 달리 탈레반 치하 아프간에서는 여전히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유럽연합의 핵합의 중재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개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은 먼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겠습니다.
탈레반이 재집권을 한 지 1년이 됐네요.
네, 15일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함락하고 다시 아프간을 장악한 지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네.
탈레반 전사들은 이날 오토바이나 트럭 등을 타고 시내를 달리면서 1년 전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네, 탈레반 정권에서도 기념 성명이 나왔네요.
네, 압둘가니 바라다르 부총리가 성명을 내놨는데요. 성명은 우리는 지역과 세계 모든 국가와 강력하고 좋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정적이고 자족한 아프가니스탄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 탈레반의 재집권 1년을 맞은 이 탈레반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분위기는 다르죠?
네, 유엔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정부는 탈레반이 당초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국제사회는 탈레반이 아프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를 계속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탈레반이 한 약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특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것,
네.
또 아프가니스탄이 테러 분자들의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등입니다.
네. 자,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하고 탈레반이 그러니까 지난 2020년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탈레반은 이런 내용을 이행하고 반면 미국은 2021년 5월까지 아프간에 주둔한 병력을 완전 철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협정이 전격 체결됐는데요.
네.
이 협정을 바탕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지난해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을 완전 철수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군 병력이 철수하는 과정이 순조롭지는 못했죠.
네, 이 평화협정이 당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합법적인 아프간 정부를 배제하고 무장 세력과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네.
탈레반은 미국 내 정권이 바뀌자 약속대로 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거점 지역이었던 남부를 벗어나 이 점령지를 빠르게 넓혀갔고요. 미국 정부가 병력을 완전히 철수하기도 전인 8월 15일 카불에 입성하면서 극도로 혼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때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항으로 몰리면서 또 적지 않은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 알카에다 연계 세력 등 이슬람 급진 세력이 이 공항이나 호텔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테러를 감행해서 아프간 민간인은 물론 이 미군 장병도 자주 희생됐고요.
네.
이 탈레반 재집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국제사회는 왜 탈레반의 재집권을 우려하는 겁니까?
네,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는 탈레반이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미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당시에도 탈레반은 이 엄격한 율법인 샤리아를 앞세워서 인권 유린과 가혹한 공포전 정치를 일삼아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는데요.
네.
20년 만에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 자, 탈레반 재집권 1년을 맞은 아프간의 모습 어떻습니까?
네, 아프간 여성들 다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닐 수 없게 됐고요. 여성들 취업도 일부 학교나 병원 등에 극히 제한적입니다. 서양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것도 일절 금지됐고요. 샤리아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이 권선징악부가 부활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에 근거한 각종 규제 조치들이 법제화됐습니다.
네. 자, 여학생들의 교육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탈레반이 재집권한 뒤 저학년 여성들, 여학생들 등교를 일부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고등학교 연령층 여학생 등교에 대해서는 계속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도 당초 공표와는 달리 학기 첫날 여학생들 등교를 전면 중단시켰는데요. 탈레반 측은 학생들 복장과 관련한 규율 때문이라고만 이유를 내놨습니다.
네. 언론계 쪽의 상황도 볼까요?
네, 지난 1년 새 아프간의 언론인 수가 거의 60%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RSF가 최근 발표한 내용인데요. 탈레반 재집권 전에 아프간 언론인이 약 12,000명 정도였는데 지난 1년 새 약 7,000명이 감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도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하죠?
네, 탈레반 집권 전에 아프간 경제가 대부분 외국 원조로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탈레반이 다시 들어선 뒤에 대부분 나라가 원조를 끊어서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뭄까지 겹쳐서 인구 절반이 극심한 기아의 직면에 있고 주민 가운데 9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동결하고 있는 아프간 정부의 자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15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35억 달러가 테러 집단이나 다른 곳이 아닌 아프간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된 방법을 계속 강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탈레반이 들어선 뒤에 70억 달러의 아프간 정부 자금을 동결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5억 달러는 이 9.11 테러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쓴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요. 아프간 알카에다 수장이 아프간에서 사살된 일이 있었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9.11 테러를 자행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이 두 번째 수장이었던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지난달 말에 미 중앙정보국 CIA 작전으로 제거됐는데요.
네.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사살된 것이 확인되면서 탈레반이 여전히 테러 세력을 비호하고 아프간이 테러 세력의 은신처가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란이 15일 이란 핵합의 협상과 관련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이란 관영 IRNA 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1년 넘게 표류 중인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과연 이번에 타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마감 날짜에 뭐 딱 맞춰서 답변을 했군요.
네, 유럽연합 EU가 앞서서 미국과 이란의 입장을 종합한 뒤에 최종 중재안을 마련해 당사국들에 전달했고요.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을 15일 자정으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란 핵합의 당사국이라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을 말합니다.
네. 자, 유럽연합에서도 이란이 답변을 제출했다고 확인을 했습니까?
네, EU 측도 제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는 현재 이란 측 답변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란이 서면 답변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IRNA 통신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은 여전히 EU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 EU에서는 이제 더 이상 협상은 없을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IRNA 통신은 현재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쟁점이 어떤 겁니까?
네, 미국 정부의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철회, 제재 복원 방지 보증, 미확인 장소 핵물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IRNA 통신은 이 가운데 두 개는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걸 문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네.
나머지 한 개는 합의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현실주의에 달려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 EU의 중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미국은 EU 중재안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건 곧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은 모두 협상이 됐다는 것을 뜻하고 이란은 원래 이란 핵합의와는 상관없는 다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이란이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핵합의 당사국들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네, 앞서서 미하일 울리아노프 러시아 대표는 지난 14일에 이 최종 중재안은 단순히 EU만의 의견이 아니라면서 미국과 이란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말해서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서는 대개 이견이 조율됐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란 핵합의 협상 복원의 뭐 가장 큰 골은 아무래도 미국하고 이란 사이죠.
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지난 2015년에 이란 비핵화와 이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한 이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이른바 이란 핵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복원했고요. 이에 이란은 순차적으로 합의 조항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아프리카 케냐로 가겠습니다. 케냐에서는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야당 후보가 이를 거부한다고 선언을 했군요.
네, 이번 대선에 야당 후보로 나섰던 라일라 오딩가 전 총리가 16일 TV로 발견된 성명에서 케냐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이 발표한 개표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딘가 후보는 우리 생각에는 합법적으로나 유효하게 선포된 승자나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까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공식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와플라 체부가티 케냐 선관위 위원장은 지난 9일 치러진 대선에서 현 부통령인 윌리엄 루토 후보가 50.5%를 득표해 48.9%를 얻은 오딘가 후보에 승리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딘가 후보 진영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딘가 후보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 대선 결과를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딘가 후보는 그러면서 체부카티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헌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오딘가 후보 측이 선관위 위원장을 비난한 이유 뭡니까?
네, 다른 선관위 위원들의 지지 없이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선관위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이 개표 결과를 거부하고 따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네, 줄리아나 체레라 선관위 부위원장은 16일 루토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준 결과는 잘못 집계됐다면서 위원장이 최종 개표 결과에 대한 자신들의 의문을 묵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 자체는 적절한 방식으로 치러졌다고 체레라 부위원장은 밝혔습니다.
네. 자, 개표 결과 승리한 것으로 선언된 후보가 루토 후보인데요. 루토 후보 쪽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루토 후보는 일부 선관위원들의 반대를 지역적인 문제로 일축하면서도 자신은 법 절차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토 후보는 또 자신은 모든 이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케냐가 미래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개표 결과를 거부한 오딘가 후보 진영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네, 케냐법을 보면요, 일주일 안에 대법원에 대선 결과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오딘가 후보 진영은 대법원에 의의를 제기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딘가 후보는 지지자들한테 평화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케냐 대법원이 과거에도 뭐 이런 이의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케냐 대법원은 투표 과정에서 이 불규칙성을 인용해서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때 케냐에서 대선이 끝나고 유혈 사태가 일어났었죠?
네, 당시에 대법원이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한 뒤에 이 폭력 사태가 발생해 100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10년 전인 2007년 대선이 끝난 뒤에도 당시 1200명 이상이 숨진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지아주 대선 외압 수사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16일 와이오밍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의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미국 상당수 지역에서 교사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충원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지난 그 대선 부정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죠?
네, 그렇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지난 2020년 대선 부정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미 남부 조지아주 검찰로부터 수사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줄리아니 전 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수사 대상이 된 겁니까?
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을 대변하는 로버트 코스텔로 변호사는 15일 애틀랜타 검찰로부터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근소한 패배를 뒤집으려 한 줄리아니 전 시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 대선 때 조지아주 격전지였죠?
네, 맞습니다. 조지아주는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1992년 이래 처음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했습니다.
네.
총 500만 표 가운데 약 11,780표 차이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한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레펜스버그 버거 총무관장이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에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검찰의 페니 윌리스 검사장이 작년 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조사를 위해서 주요 증인들을 소환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5월 특별 대배심을 꾸렸습니다.
네. 특별 대배심하고 일반 대배심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대배심은 형사사건에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데요.
네.
특별 대배심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에게 권고사항을 내놓게 됩니다. 특별 대배심 임기는 1년으로 증인들을 소환하고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하는 등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 대배심의 권고에 따라 검찰은 정식 기소를 위해 일반 대배심을 소집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수사를 받게 되는 이 줄리아니 전 시장도 특별 대배심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특별 대배심은 줄리아니 전 시장을 비롯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과 측근들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특별 대배심 출석일은 17일로 잡혀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텔로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대배심에 출석하면 변호사, 의뢰인 간 특권을 행사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의뢰인 간 특권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비밀 유지 특권입니다.
네. 자, 과연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이 줄리아니 전 시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선 이후 몇 주 동안 조지아주 의회에서 증언하면서 민주당의 투표 용지로 가득한 여행 가방이 있었고 그리고 선거 결과를 훔치기 위해 해킹된 투표 기계가 사용됐다는 이른바 선거 사기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대선 사기하고 관련해서 소송도 뭐 여러 건 제기하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최소 60건에 달하는 관련 소송이 미 전역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월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서 거짓 주장과 대선 조작 음모론을 퍼뜨린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줄리아니 전 시장이 법원과 의회 그리고 대중에게 명백히 거짓이고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들을 제기했다면서 변호사 자격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조지아주 특별 대배심에 증언을 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이 조지아 선거 의혹과 관련해 특별 대배심에서 증언해야 한다는 연방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조지아주 특별 대배심은 그레이엄 의원도 소환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레이엄 의원은 연방 상원의원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이유로 들면서 소환장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네. 자, 법원이 왜 그레이엄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네,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의 레이 마틴 메이 판사는 상원의원의 역할에 주어지는 면책 특권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호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23일에 특별 대배심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에 응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그레이엄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특별 대배심이 그레이엄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유가 궁금하죠?
네. 그레이엄 의원이 대선 이후에 조지아주 당국자들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소환장에서 지난 2020년 대선 직후 그레이엄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조지아주의 일부 부재자 투표를 재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레펜스퍼거 장관과 그의 직원들에게 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레이엄 의원이 조지아주의 유권자 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소환장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난 대선에 그 대선이 사기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 전역의 법원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당시 법무부마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대선 사기 의혹에 대해서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사기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각 당의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6일에도 경선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이오밍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리는데요. 주요 여성 정치인들의 행보가 갈릴 수 있는 경선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관심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네, 관심을 끄는 경선은 와이오밍주 연방 하원 의원 경선입니다. 리즈 체니 현 의원이 공화당 하원 경선에 후보로 나서는데요.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체니 현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네, 체니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한 겁니까?
네,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에서부터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도 찬성표를 던졌고요. 작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에 속해있기도 합니다. 지난 5월 체니 의원은 당의 메시지를 대중에 잘못 전달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공화당 내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의원 총회 의장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평판이 좋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와이오밍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인데요.
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와이오밍주에서 70%의 지지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체니 의원에 대한 복수의 의미로 변호사이자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원인 해리엇 헤이그먼 후보를 직접 골라 후보로 내세웠는데요.
네.
와이오밍 대학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헤이그먼 후보가 약 30%포인트 지지율 차이로 체니 의원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 차이가 상당히 나는군요. 자, 알래스카라고 하겠습니다. 알래스카 주에서 관심을 끄는 후보는 누굽니까?
네,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하원 의원직에 도전합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존 맥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주목받았던 인물인데요. 대선에서 패하긴 했지만 페일린 전 주지사는 우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방송 진행자로 변신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연방 상원 의석은 주마다 2석으로 똑같습니다만 하원 의석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자 알래스카 주의 하원 의석은 몇 석입니까?
네, 단 한 석입니다. 알래스카는 땅은 넓지만 인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 예.
지난 3월 돈 영 의원이 88세 일기로 타계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영 의원은 무려 49년이나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지난 6월 보궐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결선 투표에 나오게 된 겁니다.
네.
페일린 전 주지사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알래스카의 독특한 투표 제도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 또 눈길을 끄는 후보가 있네요.
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이 재선을 향한 당내 경선에 나섭니다. 머카우스키 의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2월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됐지만 당시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표에 가담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머카우스키 의원입니다. 머카우스키 의원과 맞붙을 경선 후보는 켈리 시바카 후보인데요. 시바카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예비선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내각이 전국 곳곳을 방문하는 대규모 캠페인에 나섭니다. 대각관은 15일 바이든 대통령과 내각이 오는 8월 말까지 23개 주를 찾아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를 홍보하는 30여 개 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룬 각종 정책의 성과를 부과하면서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미국은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소식은 관련 내용이네요.
네, 미국 각 지역 학교가 8월 말에서 9월 초 새학기를 시작하는데요. 미국 상당수 지역에서 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요. 거의 미국 전역에 걸쳐서 교사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교사 수가 줄었습니다.
네.
16개 주는 최소 5%의 교사 인력이 그리고 7개 주는 최소 8%의 교사 인력이 줄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지난 2018년에 부족한 교사 인력은 11만 명이었는데 오는 2025년에는 20만 명까지 그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자 지역별로 구체적인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디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1,700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델라웨어주는 500명, 그리고 아이오와주는 1,400명가량의 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족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네, 학생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각 학년에 배정된 반의 수를 줄이거나 네. 혹은 한 반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 수를 늘리게 되는 겁니다. 또 교사 부족으로 대체 인력에 의존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교사 인력의 안정성도 저해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교사 인력이 이렇게 부족해진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결과인데요. 우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교사 수 감소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나타난 스트레스 가중 그리고 무기력증, 의욕 상실 등 이른바 번아웃으로 인한 퇴직이 증가한 겁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정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요.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 사이 국립교육기관에서 퇴직한 인원은 8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자, 특히 교육기관의 근로자가 스트레스, 뭐 직업 피로감을 가장 많이 받는 직군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하죠.
네. 구체적인 지표로 스트레스의 강도를 나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각 직군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방식 등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간접적으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6월 직종별 근로자들에게 업무 중 번아웃을 느끼는 비율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44%가 항상 혹은 매우 자주 번아웃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자, 교사 인력이 이렇게 부족해지는 또 다른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낮은 연봉 체계도 한 요인입니다. 교사의 평균 연봉은 $65,300인데요. 첫 연봉은 평균 약 $42,000입니다. 미국 교육협회 자료에 따르면 교육 근로자 가운데 80% 가까이가 교사직의 낮은 급여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사 직종의 낮은 연봉은 결국 이 직종에 대한 신규 인력 충원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미국 교사교육대학협회에 따르면 2010년, 2011년 그리고 이 기간에서 2019년도, 2020년 사이에 교사준비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수가 30%나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느끼는 것도 교직 진출 희망이 줄어든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이런 교사 인력 부족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최근에 각 지역 교육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가장 보편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금전적인 보상책입니다. 미국 교육협회의 여론조사에서도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봉 인상 등의 금전적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거의 100% 가까웠습니다.
네.
구체적 사례를 보면요. 뉴멕시코주의 경우 교사의 첫 연봉 시작점을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로 측정했는데요. 이는 최대 25%나 인상된 겁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특수학교 교사에게 $15,000 더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일부 교육부에서는 보너스 등으로 $1,000에서 $5,000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 말고도 또 다른 방안도 시행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주에서 취득한 교사 자격증으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요, 요건을 갖춘 참전 용사들에게 일시적으로 5년 기간의 교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요. 애리조나주는 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대는 진보주의자들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의회 내 보수주의자들은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국가 농업 정책을 개혁하려 애썼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 농민들은 1920년대 미국의 일반적인 경제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지만 농민들의 생산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고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많은 농민이 삶의 터전인 농장을 잃었습니다.
농민들과 진보주의자들은 농민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어려움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농민들과 진보주의자들은 농산물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은 경우 연방정부가 이 초과한 분량을 사들여서 보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 관리들에게 농산물을 수출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공화당원 대부분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나서서 농산물 가격을 정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주요 정부 부처를 신설하거나 수출 시장을 개발하려면 큰 비용이 드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1924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세 가지 주요 농업 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기에 농업 정책에 대한 논쟁은 세금 관련 문제나 전력 회사를 공공기관이 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과 여러 면에서 비슷했습니다.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는 연방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통제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연방정부는 민간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렇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연방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계층에 속하든 혹은 빈부에 상관없이 미국인 모두가 국가의 부를 더 공평하고 더 평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하지만 1920년대는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공화당이 집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수적인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적인 사상은 당장은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현실이었고 나중을 기약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1920년대는 미국 외교정책 역사에서 특별한 갈등 없이 조용했던 시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평화로웠고요. 백악관을 차지한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은 다른 나라와의 국제관계보다 미국 국내 경제성장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던 이때 세상은 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관계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무역과 정치, 국가 상호 간의 공동이익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었고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는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한 돈보다 외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한 돈이 30억 달러나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은 돈을 가진 쪽과 투자를 받는 쪽을 바꿔놨고요. 미국은 투자 대상에서 투자자가 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해인 1919년에 이르자 해외에서 미국으로 투자한 돈보다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한 돈이 거의 30억 달러나 더 많았습니다.
미국의 해외 투자는 1920년대에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해외 투자 증가는 미국 경제력의 성장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 해외 투자 증가 말고도 1920년대 미국의 경제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국가 전체로 보든 미국인 한 명씩 개인으로 보든 그 어떤 나라보다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서비스를 발달시켰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가장 부유한 국가들보다 철강, 식품, 의류, 석탄을 더 많이 가졌고 1920년까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와 17개 다른 작은 나라들의 국민소득을 모두 합친 것보다 미국의 국민소득이 더 높았습니다. 해외 투자가 늘었고 막강한 제품 생산력이 있고 또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경제 성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제력은 1920년대 유럽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미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제공했던 차관을 돌려받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중에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협상국에 70억 달러를 제공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30억 달러를 더 빌려줬습니다. 협상국 측 국가들은 군사 장비를 사들이고 군인들 먹일 식량을 마련하고 다른 필요한 곳에 쓸 대부분의 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come back, 돌아오다 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Ben isn't coming back, is he?
No, I don't think he's coming back.
Ben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 맞아, 그가 돌아온다고 생각 안 해. 무서운 영화에서 흔한 이런 상황이 오늘 문법 강좌의 주제입니다. Come back. Come back은 미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는 구동사입니다. 동사 come, C-O-M-E, 소사 back, B-A-C-K, come back. come과 back이 함께 쓰이면 come back, return, 돌아오다 라는 뜻이 됩니다. 대화에서 벤이 원래 장소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물리적인 장소로의 귀환을 표현한 겁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ll come back and pick you up in half an hour.
30분 후에 당신을 데리러 돌아오겠습니다.
Come back and see us again sometime.
앞으로 또 우리를 보러 오세요. 물리적인 장소로 복귀할 때 come back, 돌아오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두드러기가 생겼다 없어졌는데 또다시 생겼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어떤 증상이 다시 생겼을 때도 come back을 사용합니다.
I thought my rash had gone, but it seems to have come back.
두드러기가 없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생긴 걸로 보여요. 또 come back은 대화 중에 특정 주제로 복귀하는 것도 컴백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토론을 시청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똑같은 주제에 관해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disagree with you. I know what the American people want.
I don't think you do. Look, I keep coming back to this point.
저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원하는 걸 압니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제가 이 지점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잖아요. 방금 들으신 토론에서 한 사람이 coming back to this point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this point, 이 지점은 전에 했던 말을 뜻하는 거죠. coming back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했던 말을 또 하는 중이란 의미가 되는 거죠. 또 기억이 돌아오다라는 표현도 come back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 soon as he entered the school, childhood memories came rushing back.
그가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서운 영화의 한 장면, 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en isn't coming back, is he?
No, I don't think he's coming back.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BOA 매일 영어 오늘은 컴백 물리적 장소로 귀환할 때 또 정치 토론을 가정해서 대화 주제로 복귀할 때 컴백이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